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일본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 서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독수리 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2박 3일 일정의 서울 방문 중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모든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서방과 어떠한 핵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국가 원자력 기술의 날을 맞아 행한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은 지난주 이란의 핵 개발을 규제하고 대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매듭지어야 합니다. 현재 최종 합의와 관련한 가장 큰 걸림돌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식입니다. 미국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는 반면 이란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예멘의 시아파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 PBS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이란에서 예멘으로 유입되고 있는 보급품과 매주 예멘으로 향하는 대규모 항공기 등 이란의 후티 반군 지원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은 아랍연합군 공습 작전에 무기와 정보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예멘 해역에 해군 함대를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즉결 처형식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친러 반군의 포로로 붙잡혔던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들의 신문 동영상과 시신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서 18일 사이 대발체배에서 교전 중 포로로 잡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이들의 머리와 상체 부분에서 여러 발의 총자국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앰네스티는 이는 즉결 처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즉결 처형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이 백인 경관에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목격자가 언론에 사건 당시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페이딘 산타나 씨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를 통해 진상이 알려지면서 해당 경관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산타나 씨는 어제 미국 NBC 뉴스와의 회견에서 마이클 슬레이저 경관이 교통위반으로 월터 스코시를 검문한 뒤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는 산타나 씨는 달아나는 스코시의 등을 향해 슬레이저 경관이 정조준으로 8발의 충격을 가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타나 씨는 처음에는 이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뉴스 보도를 보고 피해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건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인 마오쩌둥을 희화한 중국 국영 CCTV 텔레비전 진행자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CCTV의 유명 진행자인 피프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동영상에서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내용의 오페라를 흉내내 부르면서 그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CCTV는 성명에서 비프젠 씨의 발언이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각하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장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군 고위사령관이 밝혔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18.
하지만 한국 당국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를 미사일에 장착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화물선 한 척을 9개월째 억류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내에서 20년 이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던 한국계 미국인 서기옥 씨를 강제 추방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흐리고 낮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미터, 먼바다는 2.5미터까지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첫 소식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내일 한민국, 한국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 장병들과의 만남을 갖고 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는 한반도 상공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관련 대응을 지시하는 곳으로 미한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일 개최되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 개념 이행 계획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실전 배치 논란이 불거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과 핵무기 소형화 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카터 장관은 경기도 평택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미 국방장관으론 처음으로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카터 장관의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미한 동맹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카터 장관은 11일 오전 한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은 카터 장관의 방한 이틀 전인 지난 7일 평안남도 화진리 일대에서 KN-06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지대공 미사일을 이따금 발사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이 상당히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올해도 또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즈음에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북한 미사일 발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앞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8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억지력을 높이며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는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함께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터 장관은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 요소라면서 미국이 세 나라 간 협력을 고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세 나라 관계에서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관계의 역사적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협력의 잠재적 이익, 즉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두 나라와 동북아 전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기회가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군은 북한의 핵탄두를 소형화해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군 고위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코튼이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관은 7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OAS의 개발 수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미군의 평가란 설명입니다. 고트니 사령관은 특히 이런 평가가 과잉 경계 차원이 아닌 신중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를 KN-08에 장착하거나 이를 시험 발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KN-08의 성능평가와 관련한 고트니 사령관의 평가는 명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N-08은 북한이 지난 2012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했지만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성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았었습니다. 미군과 정보당국자들은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고트니 사령관 역시 이날 회견에서 KN-08의 위협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N-08은 이동 배치가 가능해 미사일의 위협을 찾아내 타격하는 미군의 능력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고트니 사령관은 특히 움직이는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정보, 정찰, 감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트니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현 미사일 방어 능력에는 강한 자신감을 밝히면서 위협에 대응해 탐지 능력을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했다는 정보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국 군 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상당한 기술 수준에 달했다고는 보지만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KN-08과 관련해 북한이 단 한 번도 시험 발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KN-08이 현재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 반면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응한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7일 군축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백지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초석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서방 6개국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합의를 이룬 사실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북한 핵 문제는 핵 비확산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백차석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백차석 대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개발 계획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비핵화에 임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안명훈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반론권을 얻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안 차석 대사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라는 외부 조건에 대응해 억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차석 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대북 적대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백 차석 대사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지하 차석 대사는 곧바로 반론권을 얻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에 따라 북한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적대 행위에 맞서 방어적 수단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으며 투명한 방식으로 북한 측에 미리 훈련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차석 대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북한이 국제경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현이 북한을 전 세계 핵무기 폐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군축과 비핵산, 핵안보 분야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8일 발표된 2015 히로시마 보고서에서 전 분야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았던 히로시마현은 전 세계 핵무기 폐기에 기여할 목적으로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JIIA에 의뢰해 2013년부터 매년 핵무기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핵군축과 비확산, 핵안보 분야에서 관련국들이 기울이는 노력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에는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의 핵 보유국들과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서명국 중 한국, 이란 등 27개국,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북한 등 36개 나라가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이후 핵 관련 조약 합의 규범을 무시한 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실험을 3차례 실시하고 핵 억지력을 강화하며 핵물질 추가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선 핵 군축 분야에서 마이너스 7점으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이너스 2점으로 뒤를 따랐고 파키스탄 3점, 인도 6점으로 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는 28점으로 핵 군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스위스 26.5점, 일본 26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핵 군축 분야에서 핵무기 보유량과 핵무기 감축량, 시민사회 교육 여부, 유엔에서의 표결 성향 등 31개 항목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핵 비확산 분야에서도 북한은 최하점인 0점을 받았습니다. 17개 항목이 기준이 됐는데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과 준수, 핵물질과 기술 수출 통제,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내역 보고 등을 평가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인도가 하위권에 속했고 호주와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핵 비확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핵안보 분야는 보유 핵물질 양, 핵안보 안전 관련 국제조약 승인과 준수 등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마이너스 2점으로 역시 최하위였고 이란과 시리아가 6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화물선 한 척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회사 소속으로 의심돼서 9개월째 멕시코에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화물선이 안보리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만 멕시코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멕시코가 멕시코 당국에 의해 억류 중인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6,700톤급 화물선인 무드봉호는 지난해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즈 툭스판해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뒤 멕시코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당시 이 선박에 툭스판해 인근의 산호초를 파괴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드봉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멕시코 당국은 이 선박과 선원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앞서 안보리 제재를 어긴 채 무기를 숨기고 항해 중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 청천강호 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지난해 7월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청천강호는 적발 당시 설탕 포대 아래 미그 21 전투기와 엔진, 지대공 미사일, 탄약 등 다량의 무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CNN 방송에 무드봉호도 청천강호와 마찬가지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드봉호가 이 회사 소속이 아니며 불법 무기를 선적하지도 않았다며 즉각 풀어줄 것을 멕시코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안명훈 차석 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드봉호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상선이라며 이 선박을 억류한 것은 북한의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멕시코 당국은 무드봉호 억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주재 멕시코 대표부는 성명에서 무드봉호를 억류한 것은 이 선박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 여권을 소지한 무드봉호 선원 33명은 현재 자유로운 상태이며 곧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최고인민회의 중계 화면에는 주석단에 김제1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최고인민회의는 이번까지 모두 6차례 열렸습니다. 김제1위원장은 앞서 열린 5차례의 최고인민회의 가운데 지난해 9월 회의를 제외하곤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발목 부상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제1위원장이 이번에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불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한 김제1위원장의 평양 약전기계공장 현지지도 사진에서 김제1위원장의 오른 손목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사진에서 김제1위원장의 오른 손목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 9일 군부대 시찰 때만 해도 김제1위원장의 손목 부위에는 거즈나 반창고가 붙어있지 않아 최근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목 부상을 최고인민회의 불참의 이유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비록 거즈를 붙이곤 있지만 김제1위원장은 손을 주머니에 자유롭게 넣고 물건들을 만져보거나 인민들과 악수를 할 땐 이상이 없어 보여 큰 부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한 것은 이미 지난해 다 법개정을 비롯해서 다 인사 조직 다 완료되었고 이번에는 큰 이슈 안건이 없기 때문에 불참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이런 그 여러 가지 현지지도 뭐 이런 통해 가지고 그 피로의 누적 또는 뭐 조금 그 여유가 생겼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참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을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에서 김춘섭 전 자강도 당 책임비서로 교체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박도춘 대의원을 직무변동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했다며 김춘섭 대의원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춘섭은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는 자강도 당 책임비서를 지냈으며 이번에 박도춘을 밀어내고 국방위원회 선임된 것으로 미뤄 신임 당 군수담당 비서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인사 문제를 논의했던 만큼 이때 당 비서가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임 박도춘은 지난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념하는 불꽃놀이에 참석하고 나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주요 정책 결정과 입법, 예산 배정, 그리고 내각 등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대북 구호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산드라서, 즉 서계옥 씨를 추방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서 씨가 북한에 대한 모략, 선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서 씨는 오늘 평양에서 항공편으로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8일 대북 지원 활동을 해온 미국인 산드라 서 씨를 모략 선전 행위를 이유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서 씨는 근 20년 동안 무상기증의 명목으로 북한에 드나들면서 반공화국 모략 선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통신은 서 씨가 지난 1998년부터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 연출해 북한을 모략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서 씨가 이에 대해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화국법의 관대성과 산드라서의 연령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서 씨의 국적과 나이, 북한 체류기간, 그리고 서 씨의 구체적인 혐의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외국인이라고 발표한 산드라서 씨는 한국계 미국인 서계옥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서부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미주미랄선교단의 한 관계자는 8일 VOA에 서 씨가 미국의 민간구호단체 위트미션의 대표로 수십 년 넘게 대북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서기혁 군사가 샌드라라는 이름을 쓰시는 건 확인됐고
네.
제일 오래되신 분일 거예요 아마. 크리스찬 베이스 쪽에서는 가장 칼라 없이 그 북한을 한다고 해서 많이 후원을 했죠.
이 관계자는 서 씨가 70대 후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에 헌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80이 다 돼가실 거예요. 75 되신 것 같아요. 꽤 많으세요. 그리고 아니 저희가 굉장히 그 서기혁 권사를 리스펙트해요. 그 양반이 정말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고 정말 북한을 많이 도운 분이고 예전에는 뭐 그 서기혁 권사를 통해서 그 북한 비자들을 받아서 많이들 가셨고.
서 씨는 최근 또 다른 대북 지원 활동가인 박원철 목사와 함께 방북했으며 박 목사는 2주 전 북한을 나왔지만 서 씨는 여권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같이 나오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네. 박원철 목사라는 분이 같이 들어갔다가 출국하는 날 서기혁 권사가 같이 오셔야 되는데 잠깐 무슨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뭐가 지금 여권에 뭐가 잘못돼서 금방 가실 거라고 그러고서는 본인 기다려도 안 나오시고 본인만 혼자 돌아왔대요.
서 씨가 설립한 구호단체 위트미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량, 의류, 신발, 담요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한편 머리 아프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 씨의 억류나 추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saw that. We can't confirm. We've seen the reports. We can't confirm that yet. We're trying to. We had seen those reports and we're also working.
하프 대변인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에도 평양에 상주하던 독일 구호단체 벨트 훈계르 힐페 세계기아 원조의 평양 사무소장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 규정의 일방적 적용이 불러올 심각성과 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해 남북 협의를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7일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지만 북한이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의 접촉에 응한 건 의미가 있다며 관리위와 총국 간의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30분 15초를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에 열리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하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북 단일팀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한국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한다면 국제 관례에 따라 입국을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는 것은 참가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광주 유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한이 국제체육경기에 각각 출전하면 국제규범과 관련 대회 규정에 따라 각자의 국호와 국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그동안 종합체육대회 때는 단일팀을 구성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는 단일팀을 구성할 때 선수들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관례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나 원칙과 관련해 이번 광주 유대회 때 적용한 것을 모든 국제대회에 적용하겠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한 단일팀은 지난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 구성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출전해 여자팀은 단체전 우승, 남자팀은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6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도 남북 단일팀이 출전해 8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백두산에서 출발하는 광주 유대회 성화봉송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남북한 노동단체들이 추진하는 축구대회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순수한 교류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국의 양대 노총이 추진하는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는 개최나 승인 여부가 결정된 게 없고 신청이 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인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2차 대전 당시 적대국이었지만 현재는 양국 국민들이 상대방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3분의 2와 일본인 4분의 3이 상대국에 대해 상당히 혹은 꽤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인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47%,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인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대한 두 나라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은 점도 눈에 띕니다. 중국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30%에 그쳤고 일본인은 7%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중국의 군사 경제적 부상에 따라 미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경제적 동반자로서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43%가 중국이라고 대답했고 일본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미국인도 36%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 상당수가 일본의 경제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30%를 밑돈 반면에 일본의 경제력이 정체된 채 남아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은 60%에 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과 일본에서 크게 엇갈렸습니다. 미국인 절반이 한국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일본인은 20%에 그쳤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과 중국 지질연구진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희은지 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탐사에 참여한 한국의 경상대학교 손용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한중 공동 탐사를 하게 된 배경, 또 탐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왔는데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백두산은 그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에는 그 1903년까지 이제 폭발한 화산입니다. 그 지질학에서는 보통 그 만 년 이내에 분출한 그런 기록을 가진 화산을 다 활화산이라고 이제 보는데,
네.
이 백두산은 뭐 과거 지질 시대는 물론이고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 분출이 기록된 그런 화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활화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게다가 이제 그 화산 하부에 마그마가 이렇게 이제 그 운동하는 것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활화산으로 보는 것이 뭐 아주 뭐 예, 타당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 공동 탐사에 나서기로 한 것도 상황이 그만큼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뭐 백두산 한중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뭐 백두산이 최근 들어 갑자기 뭐 이렇게 분출 징후가 더 많이 나타나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 과거 그 백두산 분출 기록을 보면 1000년 전에 엄청 큰 분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백두산에서 이제 이와 유사한 규모의 이제 그 분출이 일어날 경우에 뭐 북한 뭐 함경도 지역이라든가 뭐 중국 연변 지역인지 이제 뭐 큰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또 사회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난민이라도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뭐 하여간 그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그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백두산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파급력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규모에 따라 물론 이제 그 피해 범위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네.
예, 큰 분출 만약에 그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공동 탐사는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한 건가요?
그 중국의 경우 이제 그 백두산을 그 중국의 영토에 포함된 뭐 중국의 화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특히 이제 그 남한의 학자들이 백두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못마땅해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뭐 백두산 그 화산 분출로 이제 큰 피해가 이제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이제 그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뭐 이제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제 그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화산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다. 이 점을 이제 우리나라 지질학자들이 수년에 걸쳐 이제 그 중국 학자들한테 설득하고 또 여러 차례 또 이제 교류를 이제 해가면서
네.
뭐 신뢰를 쌓아갔기 때문에 이제 한중 공동 연구가 이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중 간의 공동 탐사 작업이 어떤 방식 또 어떤 규모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이번에 그 백두산 공동 연구가 그 정부의 뭐 직접적인 그 예산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백두산 연구 특히 이제 그 백두산의 뭐 지하 수 킬로 이상 신부 시출을 하려면 뭐 수백억 원대의 그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그 ICDP라는 게 국제기구 우리말로 하면은 그 국제 대륙 지각 시추 프로그램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예.
그 독일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그런 국제 기구가 있는데 이 ICDP를 통해서 이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 백두산 시추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이제 공동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백두산 연구에 관심을 가진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제 지질학자 한 20여 명 그리고 이제 국내 여러 대학에 이제 흩어져 있는 지질학 전공 교수 한 20여 명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2017년도에 그 ICDP에 시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이제 통과되면 그 다음에부터 이제 그 ICDP의 이제 지원하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백두산에서 뭐 시추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그 작업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산이 폭발하면 뭐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화산재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화산 분출의 시기와 규모 그리고 이제 그 재해 범위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뭐 어떤 그 복구 대책 이런 걸 이제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그 화산에 대해서 이제 뭐 진파 관측도 하고 인공위성이나 뭐 GPS를 이용해서 지형 변화 관측도 하곤 하는데 그 작년이었나요? 그 일본 온타케 화산 그 분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출 지구를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화산재에 이제 속수무책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그 한중 공동 연구의 이제 주된 목적은 백두산 하부로 이제 신부 시추를 해가지고 그 화산 하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진 그 마그마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끄집어내고 이를 통해서 이제 화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이해하고 또 화산 예보의 이제 어떤 그 정확성을 높이는 데 이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화산 연구에 국제적으로 또 명성 있는 일본도 좀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 그 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화산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 그 동아시아 지역 전반의 어떤 그 지질학적인 특성 이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하여간 그 일본 학자들도 지금 그 뭐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두산 하면은 뭐 한국보다는 중국과 북한 국경에 걸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번 작업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백두산 연구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네.
북한과의 그 공동 연구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북한 당국도 이제 그 백두산의 분출 가능성을 이제 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이제 그 임페리얼 대학에 저명한 그 화산학자들을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함께 이제 백두산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보면은 그 남한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북한의 당국자들도 이 백두산 연구 또 화산 관측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백두산에 대한 그 남북 공동 연구가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저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탐사에 근데 그 중국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한다든가 북한의 참여 의사를 뭐 그동안 뭐 타진하신 그런 전례도 있으신가요?
아, 예, 근데 이제 학자들이 개인 적인 차원에서 뭐 백두산 남북 공동 연구 가능성을 뭐 북한 측에 뭐 타진할 방법은 없고요.
네.
사실 그 정부가 나서서 이제 뭐 공동 연구의 장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하지만
네.
그 백두산 그 공동 연구는 그 남북한 간의 어떤 그 정치 상황을 떠나서 순수하게 그 학술적 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남북한 그 당국이 좀 더 이제 그 진지하게 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신뢰를 좀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이 남북 공동 연구가 아마 가능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까지 한국의 경상대학교 손영광 교수와 함께 한국과 중국 연구진들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해서 현재 공동 탐사를 하기로 한 배경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한국 사회의 주요 소식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연일 계속해서 일본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얘기입니다.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죠. 네. 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강한 항의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일본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보냈고요. 한국 외교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사안은 대개 외교부 선에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총리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면 사안이 좀 심각한 것도 같습니다.
네.
이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와 외교 청서에 실은 그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이 아닌 역사 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사성어 지록 위마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모습을 표현한 중국 진시황에 얽힌 이야기인데 억지를 부림으로써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억지를 부려서 한국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한국 언론은 이 표현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일본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관련 현안 문제를 주제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요청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네.
이 총리는 일본 문화성 홈페이지에 그 일부 한국 문화재 관련 설명에 임나라는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관련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임나 일본 부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미 일본 학계에서도 통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의 구체 분석을 거쳐 일찍의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관련 기술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나라는 게 뭡니까?
네, 임나는 임나 일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 한국사를 왜곡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쪽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신라와 백제가 마치 일본의 식민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일부 일본의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한일 간의 관계가 계속 삐걱거려서 이곳 미국에서도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195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죠. 오드리 헵번의 가족이 세월호 추모를 위한 숲을 조성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첫 아들이자 영화 제작 프로듀서인 선 헵번 페러 씨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드리 헵번 하면 뭐 세계적인 여배우인데 이렇게 그 오드리 헵번의 가족이 한국에 특히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네.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 씨가 30여 년 전에 한국과의 인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인천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계에 입문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기업의 탐욕으로 비롯된 그 세월호의 과정 문제, 또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지키고 앉아 있었던 그 아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변해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예, 세월호 기억의 숲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이 사회혁신기업인 트리플 플래닛의 제안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진도군의 땅을 협조받아서 팽목항에서 4.16km, 4월 16일 사고 참사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네.
4.16km 떨어진 진도군 백동 무궁화 동산에 3,000평방미터 규모의 은행나무 숲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햇번의 가족이 기부한 5천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5월까지 30그루를 먼저 심고요. 이후 기부와 모금을 통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기억의 숲 기념식수 내일 오후 진도 백동 무궁화 동산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네. 예, 탈북자 관련 사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 파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한 탈북 장교가 있었습니다.
네.
군사 분계선을 넘고 초소문을 두드릴 때까지 한국 군 당국이 알지 못해서 큰 뉴스가 됐던 이 노크 귀순이라는 별칭으로 화제가 됐던 북한군 장교 35살 이모 씨인데요. 북한 고위사령부 장교 출신이라는 점을 살려서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군의 실상을 폭로하기도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범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징역형을 받았습니까?
부인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네.
이 씨는 귀순 4년 후에 탈북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안정된 직업이 없었는데요. 1년 뒤에 벨기에로 이민을 갔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아내와 불화가 시작됐는데요. 이 사기를 당하면서 정착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받던 중에 이 씨가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면서 아내 목을 졸랐고요. 의식을 잃고 기절해 있던 아내를 둔 채 이 씨가 자살을 결심하고 집을 나섰는데 이 아내가 깨어나서 경찰에 남편이 자살할 것 같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확인돼 기소된 이 씨. 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었습니다.
예, 한국에 적어도 2만 8천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정착을 했는데 잘 정착하지 못하는 탈북자들도 적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군요. 자, 그런데 이 탈북자 이 씨가 신청했다는 국민참여재판, 이게 뭔가요?
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판사의 최종 판결에 앞서서 일반 국민들에게 유죄, 무죄에 대한 평결 또 형량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 배심원 6명이 이 씨에게 유죄를 내렸습니다. 3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요. 배심원 모두가 징역 1년 3개월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형이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또 피할 수 없는 살인 미수에 대한 도덕적 비난, 그리고 아내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한 선고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이란이 예멘 주변 해역으로 군함을 보낸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란의 후티 반군 지원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던 일본이 빠르면 6월부터 일부 발전소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예멘 사태가 더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예멘 해역으로 군함을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이란 관영방송은 어제 이란 해군 구축함과 또 다른 군함 한 척이 예멘 인근 해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비볼라 사야리 해군 소장은요, 이란 군함들이 이란의 선박 항로와 공해에서 이란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또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상선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함을 파견한 배경과 관련해서 예멘 사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네요.
네, 하지만 예멘이 현재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예멘의 시아파 반군을 지원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멘은 지난 2011년 시민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순위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시아파 후티 반군이 지난 1월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도인 사나를 점령했고요.
네.
순위파 정부가 피신한 남부 최대 도시 아덴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중동의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정부의 요청으로 군사 개입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다른 아랍권 국가들과 함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예멘 해역에 군함을 보낸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란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미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요, 어제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의 지원과 이란에서 보내는 물자들을 면밀히 추적 관찰하고 있다면서 이란인들이 예멘에서 실제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지역 안정을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에서 공공연한 전쟁을 벌이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거란 점을 이란은 알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예멘 사태에도 깊숙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국의 개입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케리 장관은 만약 이란의 선택으로 미국의 동맹과 우방이 위협을 느낀다면 함께 맞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사우디가 예멘에서 주도하는 공습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진 않고요.
네.
무기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란은 예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요, 어제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국가들의 공습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예멘 사태 해결을 위해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예멘인들이 협상장에 마주 앉아서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사우디는 파키스탄에도 예멘 공습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치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의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그동안 우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습에 나선 배경으로 분석되기도 했는데요.
네.
중동의 시아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남쪽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남쪽으로 예멘과 넓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로 인해서 자국의 시아파를 자극해서 왕권에 도전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따라서 예멘에 대한 군사 개입을 결정했었고요. 사우디는 공습을 시작하면서 100대의 전투기 또 15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지상전은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후티 반군도 병력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었는데요. 곧 일부 발전소가 재가동에 들어간다고요?
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네.
하지만 그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원자력 발전소를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이후에 전력 생산을 위한 화석 연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재가동을 위해서 이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강화된 안전 규정을 포함 만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재가동을 추진 중인 센다이 원전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허가 갱신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후케다 토요시 위원이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까?
후케다 위원이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갱신한 후에도요 시험 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센다이 1호기는 2011년 5월부터 2호기는 9월부터 각각 이제 가동 중단 상태였기 때문에
네.
시험 가동에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요 올 초에 6월 재가동이 목표라고 언급한 건 바 있고요. 또 센다이 원전을 운영하는 큐슈 전력도 6월 말까지는 가동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허가 갱신 절차가 거의 끝났다고 밝힌 만큼 이 목표했던 6월 재가동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뭐 일본 정부는 뭐 거의 뭐 안전하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요. 일본인 70%가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도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재가동에 들어가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일본 국민들의 여론과 달리 일본 의회에서는요.
네.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이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좀 약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그 전에 세계 뉴스가 방송되고요.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11시 5분 뉴스투데이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